지금 방송 들으시는 여러분, 머릿속으로 고양이 사진 한장딱 떠올려 보시겠어요?
뭐 뾰족한 귀나 둥근 눈 아니면 부드러운 털 이런 거요?
네, 우리한테는 이게 진짜 1초도 안 걸리는 엄청 쉬운 일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어떤 기계한테 이 사진이 고양이일 확률을 완벽하게 계산해라 이렇게 지시한다면 어떨까요?
아, 그게 참 수학적으로 큼결 없는 100% 완벽한 확률을 구하려고 하면요. 기계는 먼저 우주에 있는 모든 원자 수보다 더 많은 경우의 수를 싹다 계산해야 하거든요.
와, 우주의 원자 수요. 그럼 뭐 우주가 차갑게 식어서 멸망할 때까지 슈퍼컴퓨터를 팽팽 돌려도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완전히 불가능하죠. 근데 진짜 터무니없이 들리시겠지만, 불과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 내로라 하는 인공지능 학자들이 다이 불가능한 수학의 늪에 빠져 있었어요.
진짜요? 왜요?
약간 우리가 기계학습이나 통계학 하면 딱 떠오르는 가장 아름답고 논리적인 언어가 바로 확률이었으니까요. 학계 전체가 어떻게든 그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더해서 완벽한 분모를 만들어 보려고 엄청 집착하던 시기였어요.
기계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은 무조건 완벽하게 통제된 수학 공식이어야만 약간 마음이 편했던 거네요.
네, 맞아요. 안도감을 느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 오늘의 여정, 바로 책 인공지능의 아버지 얄루쿤의 7장 내용인데요. 특징을 설계하던 시대의 끝, 이 부분을 보면요. 한 남자가 이 견고한 확률의 성벽에 그냥 정면으로 냅다 돌진을 하잖아요.
네, 아주 제대로 들이받았죠.
오늘 저희가 다룰 이 깊이 있는 분석은 그냥 뻔한 과거 기술 발전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능이란 도대체 뭐고? 기계는 낯선 세상을 어떻게 스스로 깨우치는가? 그 근본적인 철학이 통째로 뒤집힌 격동의 현장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그 패러다임이 뒤집히는 순간을 진짜 생생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하나 딱 있어요. 2006년 뉴욕대 쿠란트 연구소의 강의실이었는데요.
아, 그 칠판 장면이요?
네, 얀 르쿤이 칠판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나가서 분필로 엄청 커다란 선을 하나 쫙 긋습니다. 막 산맥의 옆모습처럼 뾰족한 언덕이랑 깊은 골짜기가 번갈아 이어지는 그런 거대한 곡선이었죠.
그러고 나서 그 제일 깊은 골짜기 밑바닥을 분필로 탁탁 두드리면서 선언을 하죠.
기계가 답을 찾는다는 건이 지형에서 제일 낮은 자리로 공이 굴러내려가는 거랑 같다. 이렇게요.
와, 그러니까 확률이라는 그 우아한 수학을 물리학의 에너지 개념을 기계 학습에 확 끌고 들어온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근데 저기, 잠깐만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살짝 의문이 들었거든요.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확률을 버려야만 했을까요? 세상 모든 논문 심사위원들이 확률을 그렇게나 사랑했는데, 기계한테 이 사진은 99% 고양이입니다. 이렇게 말하게 하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였던 건가요?
사실 확률 자체가 틀려먹었다는 걸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세계의 데이터가 너무, 진짜 너무 방대하다는 데 있었죠.
아, 아까 말씀하신 게 우주의 원자수 같은 거요?
그렇죠. 통계학에서 어떤 값이 완벽한 확률로 인정받으려면 아주 무시무시한 통행료를 내야 하거든요. 전문용어로 파티션 함수라고 부르는데,
파티션 함수요?
네,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의 합을 정확히 1, 그러니까 100%로 딱 맞춰야 한다는 규칙이에요. 예를 들어서 기계한테 0부터 9까지 손글씨 숫자 10개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면 경우의 수가 10개뿐이니까 분모 구하는 게 엄청 쉽잖아요.
오, 그냥 10개 값만 다 더해서 1로 싹 맞추면 되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계한테 진짜 풀게 하고 싶은 문제는 그런 장난감 수준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막 고해상 사진 속에서 얼굴 찾고 카메라에 찍힌 막 복잡한 도로 상황을 이해시키고 이런 거니까.
네. 그런 사진 한 장을 픽셀 단위로 짧게 쪼개보면요. 그 픽셀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색상이나 밝기의 조합이 진짜 말 그대로 우주 원자수보다 많아지거든요.
와, 대박.
그러니까 수많은 가짜 사진들,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픽셀의 조합을 한 장도 빠짐없이 다 저울에 달아서 전체 무게, 즉 분모를 구해야만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사진 한 장의 정확한 확률을 알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좀 정리해 보면요. 르쿤이 제안한 그 에너지 기반 모델 EBM의 핵심이 결국 이거네요. 제가 만약에 내일 열릴 A팀이한 B팀 축구 경기 결과를 예측하고 싶다고 쳐볼게요.
네, 좋은 비유네요.
기존 확률론자들은 그 내일 경기의 완벽한 승률을 소수점까지 뽑아내려고 막 세상에 벌어질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축구 경기, 심지어 선수들이 안 나오거나 공이 뻥 터지는 우주적 경우의 수까지 싹다 더하려고 끙끙대는 사람들이군요.
맞아요. 그러다 결국 컴퓨터 계산이 터져버리죠.
반면에 이 에너지론자들은 그런 미친 짓을 아예 안 하는 거네요. 그냥 A팀, B팀 전력만 양팔 저울에 딱 올려놓고, A팀 쪽으로 저울이 훅 기우네? 그럼 A팀이 이길 확률이 더 높다. 이러고 그냥 끝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굳이 세상 모든 축구 경기 다 더해서 분모를 1로 맞추는 그 말도 안 되는 통행률을 낼 필요가 아예 없는 거죠. 직관을 아주 정확하게 짚으셨어요.
아, 속이 다 시원하네요.
루크는 우주 끝까지 닿아 있는 그 거대한 분모를 아예 계산 안 하도록 그냥 판을 엎어버린 겁니다. 정답에 가까울수록 에너지를 낮게, 즉 지형의 깊은 골짜기로 만들어주고 오답일수록 에너지를 높게, 가파른 언덕으로 만드는 거죠.
아, 기계는 그냥 정보라는 공을 굴려서 에너지 낮은 바닥만 찾아가면 되는 거고요.
네. 이게 사실 우리 인간이 추론할 때 머릿속에서 여러 가능성 띄워놓고 어느 쪽이 더 그럴듯한가 이렇게 궁리하는 거랑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요, 기계한테 그냥 무조건 가장 낮은 곳으로 굴러가라. 이렇게만 규칙을 주면 약간 치명적인 부작용 같은 거안 생기나요?
오, 날카로우신데요. 어떤 부작용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면요. 선생님이 오답 내지 마라. 이러면 제일 편하게 꼼수 부리는 방법이 모든 주관식 문제 그냥 똑같은 답 하나만 적어서 내는 거였거든요. 기계도 이 지형 전체를 그냥 다 평평한 바닥으로 싹 밀어버리면 어디로 굴러가든 항상 에너지가 최저점이니까 난 완벽해 이러고 착각할 것 같은데요.
와,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표상 붕괴 현상이라는 거예요. 기계가 사람보다 더 교활하게 계름을 피우는 거죠.
역시 기계도 농땡이를 피우는군요.
르쿤도 이걸 이해하는 척하는 손쉬운 길이라고 불렀어요. 모든 입력값에 그냥 똑같은 결과만 뱉어내면 겉보기엔 에너지가 항상 낮아서 오차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 지형 자체가 싹다 붕괴해버린 거죠.
그럼 이 꼼수 부리는 기계 버릇을 어떻게 고쳐야 돼요? 온 세상이 평지가 되는 걸 막으려면 억지로라도 땅을 파거나 언덕을 세워야 할 텐데요.
그래서 학자들이 두 가지 돌파구를 찾아냅니다. 첫 번째는 라이아 하드셀이랑 수미 초프라가 고안한 쌍둥이 신경마음 같은 대조적 방법이었어요.
대조적 방법이요?
네. 정답 골짜기를 깊게 파는 동시에 기계한테 정답이 아닌 가짜 오답들을 막 일부러 보여주면서 이건 아니야 하고 그 자리 에너지를 인위적으로 확 밀어올리는 거예요.
아, 수동으로 언덕을 만드는 거네요?
네. 수학적인 표상 공간 안에서 같은 물체 사진은 서로 끌어당겨서 골짜기 만들고 다른 물체는 강하게 밀어내서 억지로 언덕을 세우는 원리죠.
잠깐만, 근데 그거 듣기만 해도 컴퓨터가 너무 피곤할 것 같은데요? 세상에 존재하는 오답이 한두 개도 아닌데, 일일이 두더지 게임하듯이 오답 나올 때마다 망치로 때려서 언덕 세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데이터 조금만 커져도 절대 감당 안될것 같은데요?
그 한계를 딱 보셨네요. 실제로 대조적 방법은 연산량이 진짜 너무 많아진다는 딜레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등장한 게두 번째 방법, 코레이카 북초글루랑 마르코 오렐리오 란차토가 증명한 정칙화라는 방법입니다.
아, 저 사실 이 정칙화 방식 읽으면서 진짜 기발하다고 생각했어요. 오답을 일일이 때려잡는 대신에 그냥 기계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그릇 크기 자체를 강제로 푹 줄여버리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 방송 들으시는 분들 일상에 빗대어 보면 딱 이렇거든요. 여러분이 내일 엄청 중요한 오픈북 시험 본다고 쳐볼게요. 전공 서적을 통째로 들고 갈수 있으면 굳이 이해 안 하고 그냥 어디에 뭐 있는지 위치만 쓱 외우면 되잖아요.
네, 기계도 메모리 무한되면 세상 모든 픽셀문이 그냥 다 냅다 외워버리니까요.
맞아요. 근데 교수님이 갑자기 내일 시험엔 딱 손가락만한 포스트잇 한 장만 들고 올수 있다. 이렇게 룰을 바꿔버린 거죠. 그 포스트잇이 바로 신경망에 가해진 정칙화의 역할입니다. 정보 통과하는 길목을 확 좁혀버리니까 기계가 더 이상 잡다한 픽셀 다 외우는 꼼수를 못 부려요.
아, 살리면 핵심만 요약해야 하니까.
그렇죠. 살아남으려고 데이터 안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뼈대, 본질적인 무늬만 딱 남기는 법을 스스로 터득하게 되는 거죠.
제약을 걸었더니 진짜 이해가 시작되는 마법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루쿤이랑 동료들이 기계가 스스로 특징 잡아낼 수 있는 완벽한 에너지 지형을 딱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 정말 혁명적이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진짜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집니다. 2000년대 중반, 주류 학계가 이 엄청난 혁명을 쳐다보지도 않았대요. 오히려 기계 눈을 칭칭 감아놓고 자기들이 직접 깎아 만든 특수 안경을 기계한테 막 씌우려고 안달이 났었다는 거잖아요.
그 시기가 바로 이른바 특징공학의 황금기였거든요. 당시 컴퓨터 비전 분야 올림픽이라고 불리던 파스칼 이미지 인식 대회 순위표 보면요. 전부 다 인간이 손으로 한 땀 한 땀 짠 알고리즘들이 1등부터 싹 다 장악하고 있었어요.
아, 그 1999년에 나온 시프트나 2005년의 호그, 뭐 그런 애들이요?
네, 맞아요. 대표적이죠.
그게 정확히 기계한테 무슨 짓을 한 건가요?
쉽게 말해서 똑똑한 연구자들이 몇 달 몇 년을 모니터 앞에 앉아서 수학 공식을 직접 짜는 거예요. 자, 자전거 바퀴 모서리라는 건 픽셀 밝기가 딱 이 각도로 꺾이는 곳이야. 그림자는 빛의 기울기가 이렇게 변하는 곳이지. 이러면서 인간의 특징을 수학적으로 직접 다 뽑아내서 정리해주는 거죠.
세상에!
기계는 그냥 인간이 이미 다 소화해서 떠먹여주는 특징들 받아먹고 최종적으로 아, 이건 고양이 탈뭉치군, 이건 자전거 바퀴네하고 단순한 분류 숟가락질만 하던 시대였습니다.
와, 천재 수학자랑 공학자들 모여가지고 기계 방학 숙제를 대신해주고 있었던 거네요. 저 이 대목에서 그 프레드 젤린의 유명한 농담 있잖아요. 언어학자 한 명 내보낼 때마다 음성인식기 성능이 쑥쑥 올라간다. 이 말이 왜 그렇게 뼈를 때리는지 딱 알겠더라고요.
아, 아주 적절한 인용이네요.
결국 인간이 제 아무리 똑똑해봐야 손으로 짠 그 얇고 거친 규칙들 가지고는 실제 세상의 무한한 변수를 감당 못한다는 거잖아요. 사람이 정성껏 깎아준 그 안경이 오히려 기계의 상상력이나 잠재력 가둬버리는 보이지 않는 천장이었던 거고요.
루쿤의 굳건한 신념도 바로 거기에 딱 있었어요. 지능이라는 게 인간이 미리 깎아놓은 얄팍한 규칙 껍데기가 아니라 진짜 날 것 그대로의 방대한 데이터에서 시작해서 스스로 개념의 사다리를 차근차근 밟고 올라가야 한다는 거였죠.
근데 학계 거물들이 엄청 공격했다면서요?
네. 국소 최저점이라는 수학적 근거를 들먹이면서 루쿤을 엄청 깠어요. 야, 인간이 특징 안 잡아주고 생짜 픽셀 부어버리면 기계가 굴러가다가 진짜 깊은 정답 골짜기가 아니라 엉뚱하고 얕은 웅덩이에 빠져서 영영 못 빠져나올 거다, 이렇게요.
하지만 루쿤은 입으로 싸우지 않았죠. 아예 그냥 말도 안 되는 데이터를 딱 들고 와서 반박 불가로 만들어버리잖아요.
네, 맞아요.
단순한 송곳니 맞추기 이런 거 넘어서서 막 조명도 휘휘 바뀌고 각도도 막 변하는 3차원 장난감 데이터셋 노브를 2004년에 턱하니 내놓은 거죠. 기계한테 모서리, 그림자 이런 시프트 공식 하나도 안 알려줬는데 기계가 알아서 이 복잡한 지형에서 특징 턱쩍 잡아냈잖아요.
네, 완전히 증명해냈죠. 실력으로. 근데도 당시 학계 반응은 진짜 믿을 수 없을 만큼 차가웠어요.
왜요? 결과가 그렇게 좋은데.
차준인식 다루는 최고 권위학회들조차 루쿤 논문을 아예 안 받아줬거든요. 심사평이 어땠는지 아세요? 결과 잘 나온 건 흥미로운데 도대체 왜 우리 학계에서 검증된 그 우수한 시프트 특징을 안 썼냐.
와.
그냥 당시 유행하던 인간 부품 안 썼다는 그 이유 하나로 철저하게 홀대당한 겁니다.
진짜 듣기만 해도 숨이 막히네요. 솔직히 저 같았으면 약간 적당히 타협했을 것 같거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시프트 필터 한 겹 씌우고 그 뒤에 제 신경망 살짝 붙일게요. 이러고 논문 냈을 텐데 루쿤은 절대 안 굽히더라고요. 이게 그냥 학자로서 똥고집인가요?
아니요. 단순한 자존심 싸움이 아니라 지능의 본질에 대한 절대 양보로 탈 철학이었던 거예요. 루쿤은 언젠가 컴퓨터 계산 능력 좋아지고 데이터 펑펑 쏟아지면 자기 방식이 옳았다는 게 스스로 증명될 거라고 아주 굳게 믿었어요.
아, 기계는 반드시 자기 눈으로 세상을 보고 스스로 특징을 발견해야만 진정한 지능이다.
네, 그 확신 하나로 버틴 거죠.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 방송 들으시는 여러분도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딱 떠오르실 거예요. 기계한테 인간이 만든 규칙도 안 줘? 심지어 정답 친절하게 적힌 채점표, 라벨조차 안 준다면 도대체 기계는 뭘 보고 세상의 이치를 깨쳐야 하는가?
그 막막한 질문 풀려고 르쿤이 아주 흥미롭게도 한스 모라백의 역설을 끄집어냅니다.
모라백의 역설이요?
네, 인간한테는 막 박사학위 필요한 고차원 수학 계산이나 체스 이런 건 기계한테 진짜 껌이잖아요.
네.
너무 쉬운데 반대로 세 살짜리 꼬마도 숨쉬듯 자연스럽게 하는 두 발로 걷기, 뭐 떨어지는 컵 낚아채기 이런 직관적인 행동은 기계한테 너무너무 가혹할 만큼 어렵다는 역설이죠.
아, 맞아요. 기계는 걷는 것도 힘들어하죠.
르쿤은 이 역설 밑바닥에 깔려있는 직관의 정체를 물리세계의 상식이라고 딱 정의했어요.
물리세계의 상식. 와, 동물이나 애기들 세상 배우는 거 보면 진짜 딱 이해 가잖아요. 저 이번 자료에 나온 에마뉴엘 디프의 발달심리학 실험 얘기 진짜 소름돋게 재밌었어요. 갓난아기들한테 허공에 둥실 떠 있는 자동차 장난감 보여주는 실험이요.
아, 네. 그게 진짜 결정적이었죠. 생후 한 한두 달밖에 안 된 아기들은요. 자동차가 허공에 떠 있어도 별 반응이 없어요. 머릿속에 중력이라는 그 물리법칙 자체가 아직 없으니까요.
그렇죠. 무중력인지 뭔지 모르니까.
근데 생후 9개월쯤 된 아기한테 똑같은 연극을 딱 보여주면 아기 눈이 막 휘둥그레지면서 그 떠있는 차를 엄청 오랫동안 뚫어져라 봅니다. 엄청 놀랐다는 거죠.
아기 입장에서는 자기가 세상 관찰하면서 머릿속에 쌓아둔 그 무거운 건 무조건 밑으로 떨어진다. 이 예측이 완전히 와장창 깨져버린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누가 칠판에 막 중력과 속도 9.8 적어가면서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아기는 그냥 침대에 누워서 세상 쳐다보고 물건 바닥에 툭툭 떨어뜨려보는 그것만으로 물리세계 상식을 스스로 깨친 거잖아요. 길고행이가 담장 쓱 보고 한 번에 확 뛰어오른 것도 딱 그거고.
네, 근데 그 관찰의 양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짐작이 가시나요? 르쿤이 이걸 압도적인 수치로 환산하는데요. 우리 두 눈에 연결된 200만 가닥 시신경 섬유가 매초마다 뇌로 실어나라는 정보량이 수십 메가바이트예요.
매초마다요? 와.
4살짜리 꼬마가 태어나서 깨어있는 한 1만 6천 시간 동안 시각으로 막 빨아들이는 정보 총량은요. 인간이 평생 동안 잠 한숨 안 자고 텍스트북만 읽어봤자 발끝도 못 따라갈 만큼 거대한 산더미입니다.
와, 우리는 보통 학습이라고 하면 책상에 앉아서 텍스트, 정답표 외우는 거 생각하는데 그건 진짜 인간이 받아들이는 거대한 감각의 강물에 비하면 스포이드로 물 한 방울 똑 떨어뜨린 수준이네요.
네, 진짜 찰나에 불과하죠.
지능의 진짜 근원은 텍스트가 아니라 끊임없이 쏟아지는 감각 데이터라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걸 더 큰 그림이랑 싹 연결해보면요. 르쿤이 2016 신경정보처리시스템학회에서 이 깨달음을 아주 맛깔나게 시각화한 초콜릿 케이크 비유가 나옵니다.
아, 그 유명한 케이크 비유?
네. 인공지능이 배우는 방식을 거대한 케이크에 빗댔죠. 케이크 꼭대기에 장식으로 예쁘게 얹힌 체리 한 알. 그게 바로 보상만 쫓아가는 강화학습이다.
체리가 강화학습?
그리고 케이크 표면 살짝 덮고 있는 얇은 크림. 그게 인단이 정답표 달아주는 지도학습이다.
크림은 지도학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케이크 전체를 묵직하게 떠받치는 거대한 몸통. 그게 바로 정답 없이 세상의 이치를 스스로 깨치는 자기지도학습이다. 이렇게요.
와, 체리랑 몸통. 진짜 2016년이면 전 세계가 알파고 때문에 난리 났을 때잖아요. 다들 체리. 이 강화학습이 인공지능의 전부인 줄 알고 막 열광했는데 게임 규칙 안에서 점수 잘 따는 거. 근데 르쿤은 체리만 핥아먹어서는 절대 현실 세계에서 자동차 운전 같은 거 못 배운다고 팩폭을 날린 거네요.
강화학습의 치명적 한계가 딱 그거거든요. 만약 AI가 순수하게 보상, 벌점 이런 강화학습으로만 운전 배운다면 어떨까요? 기계는 낭떠러지가 위험하다는 걸 알기 위해서 차 몰고 절벽으로 수만 번 떨어져서 진짜 뼈도 못 추리게 박살이 나봐야 아, 일로 가면 마이너스 만점이구나 하고 깨달을 거예요.
아, 무조건 들이받아봐야 아는 거니까.
근데 우리 인간은 운전면허 딸 때 그런지 절대 안 하잖아요.
당연하죠. 절벽에서 떨어지면 죽는데. 우리는 이미 십수년 동안 세상 눈으로 보면서 내면의 세계 모형을 다 만들어놨잖아요. 무거운 쇳덩이가 벽에 쾅 부딪히면 완전 작살날 거라는 상식이 깔려 있으니까 내가 굳이 절벽에서 뛰어내려보지 않아도 머릿속에서 아, 이러면 죽는다 하고 미래가 생생하게 예측이 되니까요.
완벽합니다. 루쿤한테 지능의 심장박동은 다름 아닌 그 예측이었어요. 정답, 라벨 그런 거 없어도 돼요. 왜냐하면 시간이 스르르 흘러가면 자연스럽게 다음 장면이 눈앞에 나타나고 그 다음 장면이 곧장 내 예측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알려주는 완벽한 채점표 역할을 해주거든요.
아, 시간 자체가 시험지이자 채점표네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에너지 지형이 여기서 또 완벽하게 톱니버기처럼 맞물려요. 현실 세상은 확률처럼 100% 딱 떨어지는 단 하나의 정답이 없잖아요. 영상 다음 장면이 어떻게 될지는 무수히 많은 가능성, 즉 여러 개의 골짜기들이 존재하죠.
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기계는 그 수많은 가능성의 골짜기들 중에서 에너지가 가장 낮은, 그러니까 가장 그럴듯한 미래를 스스로 예측해내는 훈련을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와, 진짜 듣다 보니까 소름 돋아요. 억지로 통행료 내는 확률 버리고 에너지를 택한 거. 인간이 만든 시프트 안경 박살내고 기계가 직접 특징 쥐게 한 거. 그리고 정답표 없이도 관찰로 상식 쌓게 한 거. 겉보기엔 진짜 다다른 세 가지 얘기 같았는데 결국 이 모든 게 단 하나의 거대한 신념을 꽉 향해 있었네요.
네, 하나로 딱 통하죠. 진행이란 건 인간이 미리 우겨 넣어주는 얄팍한 규칙이 아니다. 낯선 세상을 온몸으로 부딪히고 그 예측이 틀렸을 때 화들짝 놀라면서 스스로 자라나는 거대한 케이크의 몸통이다.
와, 아주 완벽한 요약이네요. 르쿠는 아무도 안 쳐다보던 그 캄캄한 시절부터 우주 채우고 있는 암흑물질처럼 지능의 근원인 이 자기 지도 학습이 결국 인공지능이 가야 할 유일한 길이라는 걸 완전히 꿰뚫어보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저희가 함께 푹 빠져본 이 깊이 있는 분석의 여정. 여러분 어떠셨나요? 진짜 흥미진진하지 않으셨어요? 인간이 짜준 공식만 달달 외워던 기계에서 세상을 주도적으로 딱 관찰하고 깨우치는 기계로 넘어가는 거대한 철학적 전환이었잖아요.
네, 기술을 넘어서 철학의 문제였죠.
늘 바쁘게 성장하려고 노력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르쿤의 고집스러운 여정이 여러분 삶에는 어떤 파장을 줄지 궁금하네요. 혹시 새로운 지식 배우실 때 남들이 미리 다 씹어서 뱉어준 요약본, 그러니까 인간이 깎아 만든 얄팍한 시프트 안경만 수동적으로 닦이고 계신 건 아닌지 한 번쯤 되돌아볼 시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진짜 뼈아프고 중요한 질문을 마주하게 되거든요. 오늘 AI가 옛날 방식 다 버리고 스스로 세상 관찰하면서 예측할 때 비로소 진정한 지능으로 도약한다는 걸 봤잖아요.
네, 껍질을 깬 거죠.
그럼 정작 인간인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아이들 교육할 때나 아니면 내 자신이 낯선 분야 처음 배울 때 혹시 기계조차 갖다 버린 구시대적 방식, 그러니까 정답 뻔한 매뉴얼이랑 규칙만 강박적으로 달달 외우게 하는 그 방식에 아직도 매여 있는 건 아닐까요?
아, 진짜 묵직하고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정답 없어도 세상을 이리저리 막 굴러다니면서 탐색하고 내 예측이 딱 빗나갔을 때 아, 이게 아니구나 하고 놀라면서 나만의 상식이랑 지형을 넓혀가는 그 자기지도 학습의 즐거움을 정작 인간이 우리가 잊고 사는 건 아닌지 반성하게 됩니다.
네, 우리가 기계한테 배워야 할 점이죠.
오늘 밤에는 여러분 머릿속에 그 루쿤이 칠판에 짝 그렸던 산맥 곡선 한번 띄워보셨으면 좋겠어요. 억지로 맞춘 남들의 환율 계산서에 갇혀 계시지 말고 수많은 가능성 중에서 나만의 골짜기를 싹 더듬어 찾아내려가는 짜릿한 궁리의 시간, 여러분 삶에도 꼭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여정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나만의 지형을 탐험하는 멋진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여정에서 뵙겠습니다.